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오늘은 19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구제하는 것,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본문이 어찌 보면 강낭콩 까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강낭콩을 까면 그 안에 콩이 3개, 4개씩 들어있죠.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모형들이 주르륵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낙콩을 까면 그 안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게 들어있는 거고, 지금 본문부터 새로운 강낙콩을 또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이 이제 내일 보게 될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된이 19절부터 24절 안에는 이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 내용이 다 각각 중요하기는 한데, 외식하지 말라와 비슷하게 똑같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이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구제나 금식 이런 것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니고, 어찌 보면 원칙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대조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모습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라.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거기는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쌓아두어도 결국 네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쌓아두는 동안에는 좀과 동록이 있을 것이다, 도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딘가 빵꾸가 나서 결국에는 다 흘려버리고 네가 노력한 만큼 혹은 네가 생각한 만큼 너의 것이 되지도 못하고 네가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 정반대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대조가 되는 모습인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은 보물이 있기는 한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모습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두 번째 모습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생기지도 않고 도둑이 오지도 못해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류의 삶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 두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또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슬쩍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이두 가지 대비되는 것에 대해서 19절과 20절 앞부분에는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는 그게 나를 위하여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 그게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비록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죠. 세상에 누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악한 일이 된다 여기면서도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네가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그게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진짜 하시려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첫 번째 19절부터 21절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이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19절, 20절, 21절 이 순서로 말씀하셨지만 본문을 읽을 때에는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거꾸로 읽는 게 맞습니다. 21절을 읽고 그 다음에 20절 읽고 그 다음에 19절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려는 말씀이 뭐냐면 네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거기다 보물을 쌓아두면 네 마음도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여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네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네 마음을 두어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땅에 쌓아두는 보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에 네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마음을 천국에 두고 마음을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안식에 두고 살아가라.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두고 보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할 때에 현실적인 부분의 마음이 이제 가곤 합니다.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참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놓고 보면 이것도 참 묘한 일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식을 갖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가지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갖는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잘 유지가 안 되거든요. 막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온갖 짓을 별짓을 다해도 이런 마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된 것처럼 내 마음도 여지껏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마음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마음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받은 새로운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억만금을 쌓아두고 살아도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은혜로 받으면 이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게 조금 부족해도 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무슨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노년에 한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한국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65세, 70세가 넘으면 한 280만 원 이상 있어야 노년을 그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이런 기사가 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안하게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가? 평균 60만 원 쓴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있으면 마음먹기에 따라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다르게 잡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살면 돈이 한 달에 60만 원만 있어도 평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평균치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한 달에 300만 원은 있어야 간신히 먹고 산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22절과 23절입니다. 이 22절과 23절은 종종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는 겁니다. 눈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경우는 네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팔다리도 귀하고 또 귀도 귀하고 코도 입도 다 귀하죠. 그러나 무언가를 보는 건 눈이잖아요. 만약 눈이 없으면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맹인, 소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팔다리가 성해도 뭔가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서 잘 보이면 팔다리로 뭔가 하는 거, 내 몸뚱아리로 뭔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몸이 밝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거꾸로 눈이 어두우면 뭔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눈이 밝은 게 좋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 몸의 눈, 몸이 갖고 있는 등불, 이게 이제 밝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시려는 건 그 뒤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진짜로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네게 있는 빛,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몸의 눈이 있죠. 몸의 눈은 내 몸의 등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있는 등불이에요. 내 마음의 등불, 내 영혼의 등불, 내 마음의 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도 있고 그게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이 밝으면 몸이 편안하고 밝게 움직이고 육적인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운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눈, 내 마음의 눈이 밝으면 내 영혼이 아 이게 중요하지 저게 중요하지 잘 분별을 해서 내 영혼을 올바른 대로 잘 끌고 가는데 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내 영적인 생활이 어떠하냐면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육적인 눈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영적으로는 맹인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육적인 눈이 밝아야 하는 것처럼 육적인 눈이 네 몸의 등불인 것처럼 네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네 영혼의 등불이다. 그게 어두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간단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했죠.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서 네 눈을 부릅뜨고 크게 뜨고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이 땅에 억만금을 쌓아두어도 육적인 눈이 멀쩡해도 평안할 수도 없고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좋지 못해도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데 무슨 재주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지만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 간의 싸움이 그치지를 않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조금 많으면 조금 싸우고 부모가 돈이 억수로 많으면 재판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다른 건 안 보는 거거든요. 눈앞에 있는 돈, 눈앞에 있는 상황,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은 뭐 그거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예수님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네 안에 있는 빛, 네 마음 안에 있는 눈, 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눈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지금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 24절이에요. 24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종으로 살아요. 다 종으로 누군가의 아랫사람으로 사는데 도대체 누가 두 주인이냐. 그 뒤에 보시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을 미워하거나 한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한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쪽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는 우리 모두는 다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섬기는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받아서 재물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지 재물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 24절까지 19절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눈, 영적인 눈이죠. 세 번째는 행함, 섬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건 이겁니다. 교회는 도대체,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눈에 온전히 주님이 가득해야 되고 행함에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몇 가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대조를 말씀하세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세요.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두 종류, 눈에 있어서, 보는 것에 있어서도 두 종류, 행함에 있어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가능하고요.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대조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조를 하시면서 참 묘하게도 주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비유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다 무엇과 대비를 하고 있죠? 돈입니다. 하늘나라와 무엇을 대비하고 보물을 대비하죠. 하나님과 무엇을 경쟁자로 놓고 있죠? 돈입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어서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경쟁을 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돈을 바라볼 것인가?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천국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실제로 놓고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큰 위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하면 하나님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이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에 치우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추구하다가 신앙을 뒤로 젖혀놓거나 우선순위에서 자꾸 미루는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목회자로서 노파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많이 드려야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아이들 키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기왕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나라나 또 주님께 도움이 되고 그게 나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좋고 주님도 좋지 않은데 그게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한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서울대나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뭐 서울대 나와서 막 열심히 주님 섬기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서울대를 나왔건 지방대를 나왔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돈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성공해야 되지 않나요?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왕에 주님이 주시면 잘 받으면 좋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기하면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늘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함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이유가 되었던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봅니다. 과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갈망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육적으로는 이것저것을 잘 분별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감고 있는 눈, 어두운 눈에 불과해서 과연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시선과 눈동자에 주님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삶 속에 늘 주님을 위하는 삶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육적인 것들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또한 공급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부족함 없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